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얼굴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터치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낙심된 마음들과 또 상처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깎으시고 빚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도려내사 우리를 정금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사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호세아서 12장이죠.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호세아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고 있습니까? 이 호세아서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후에라도 또는 그 전에라도 상당히 들을 기회가 없고 듣기 어려운 듣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죠. 구약 성경이고 하서 함축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있고 그 단어 단어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유익을 얻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유익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에는 설교도 슬럼프가 있는가, 설교에 좀 슬럼프를 제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더군다나 그 중국과 한국을 갔다 와서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 운동선수들도 슬럼프라는 게 있죠.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항상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는 그런 선수가 훌륭하고 실력 있는 선수이겠죠. 제가 설교에 실력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호세아서에서 보고 느낀 대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내용들을 다 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드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오늘은 12장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호세아가 그 말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전할 때마다 어떤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어떤 단어나 모티브를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에는 타작마당을 맨 처음에 들고 나오기도 하고 지난 장 11장에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이렇게 아들을 비유로 삼아서 그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오늘 12장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11장 12절, 12장이 시작되기 전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과 속임수로 그 특징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곁으로 좀 밀어내고 어차피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유다의 내용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그 구절에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2장 이제 1절부터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먹으면 배부릅니까?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헛된 것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전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가끔 등장하는 내용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람을 잡는 것, 헛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이 성경에 동풍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동풍은 상당히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메뚜기 재앙 때 이 메뚜기를 이 애굽 땅에 보낼 때 동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를 몰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괴로움을 당했던 그 원인이 뜨거운 동풍이 와서 이 요나를 괴롭혔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주관이 없이 그 바람에 휩쓸려서 편승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 애굽에게 기름을 바쳐서 조공을 바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그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징벌하실 것을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보실 것은 유다는 그냥 유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그 조상 야곱에게서부터 비롯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일컬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야곱을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3절을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에서가 나오는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유적으로 속이는 자, 약탈자,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11장 12절에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야곱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12장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맨 마지막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7절로 넘어가서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7절에도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여기 한국 성경에 그는 상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없고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단어만 나와 있어서 가나안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상인이라는 그 단어는 그 발음이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는 상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마치 너희가 가나안의 상인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상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모양으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또 그 야곱의 인생과도 비슷하죠.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이면서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특징 지어지고 대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야곱은 자기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비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 집에 있는 양무리를 가지고 꾀를 내어서 그 양무리로 자기의 양무리로 이렇게 그 불을 늘리는 그런 잔꾀가 많았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말하는 이 상인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인과 동시에 또 야곱을 상징하고 비유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장자권도 얻었죠. 축복권도 받았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모든 가축과 양떼를 가지고 불을 늘렸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얻은 그 재물에 대하여서 상당히 자신만만하고 상당히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부자됨을 스스로 자랑하고 아주 자긍심이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상당히 떳떳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에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 광야의 40년 그 기간을 모두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죠. 처음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여호와를 잊지 말지어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가 풍부하고 내 집을 짓고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한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이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마치 너희가 얻은 그 재물과 그 모든 소유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 말할까. 이것이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가 잊게 되면 이방 나라들처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우려의 상황들이 지금 호세아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그 모든 소유와 부에 대하여서 나는 부자다. 나는 마치 그 부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양 자랑을 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도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부끄러움 없이 자신에 대하여서 떳떳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잊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다시 호세아 12장으로 오셔서 9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을 가리켜서 이야기할까요? 네, 두 분만 아시는 겁니까? 절 보세요. 예.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또는 소위 장막절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얻은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다가 저장하고 나서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7일간을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는 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얻은 이 모든 수확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애굽의 종되었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그들이 알고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얻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과 같게 하리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로 되돌려 버릴 수 있고 그곳으로 너희를 몰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 보면 거기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기서도 이 야곱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견주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이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수년간 그 삼촌을 섬겼던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지 않고 자꾸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로 의지하고 이방을 섬기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서 말하는 한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의 위에 하나님께서 징벌과 또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징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여서 자초한 그런 결과이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야곱에 빗대어서 함께 같이 설명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을 끌어들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이것은 야곱의 그 본질적인 본성적인 기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전 인생을 돌아볼 때 속이는 자요, 약탈하는 자요, 빼앗는 자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야곱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일들은 끝끝내 이루고야 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기질이었는데 이런 야곱의 기질은 참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이 참 바뀌지 않죠.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야곱의 기질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4절을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야곱이 얍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겨루어 싸웠던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이 야곱의 기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얍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의 그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불려가지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혈혈단신이라고 그러죠? 열혈단신입니까? 뭐라고요? 홀홀단신이라고요? 맞죠? 우리 저기 국어 전공하신 집사님이 맞다고 했습니다. 좌우당간에 홀로 가서 그 모든 양 그 소유를 불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것은 금의 환향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여야 맞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상당히 의기양양하고 아주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지금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날 터인데 그 에서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보복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이 야곱은 이 얍복강에서 천사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자 천사가 가려고 할 때에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죠. 천사를 붙잡고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까지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천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만만 했고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꾀를 내서 거짓을 베풀고 속임을 베풀어서 그 모든 것을 얻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천사에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그는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성경에는 울며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힘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고 그 천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천사를 그냥 놓아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천사가 왜 물어봤을까요? 이 야곱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천사는 그 야곱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속임을 베풀고 거짓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 야곱에게 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천사가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야곱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백성의 국호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4절을 보세요.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요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에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과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끝끝내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가지시고 계시는 의지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려 하실 마음이 있으셨다라면 야곱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시지 왜 하필 이 야곱을 그 삼촌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21년간 거기서 고생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21년 인생은 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야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이 야곱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항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결국 야곱이 돌아올 때 얍복강 나루터에서 그 일들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열심이요 의지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졸고 계시면 안 되십니다. 예. 32장 28절 32장 28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NIV 성경에는 그냥 단순 미래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NASB 성경을 보면 의지 미래라는 것이 있죠. 의지 미래로 쓰여져 있습니다. So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hall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So 우리가 you shall die. 그러면 뭐예요? I will kill you. 네. 내가 너 그냥 너가 단순히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You shall be my wife.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표현입니다. 네. You shall be my wife.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의지를 품으시면 해가 거꾸로 솟아나고 지구가 반대로 돌고 이 강이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지는 꺾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이 세워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호세아 12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예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그 거짓과 속이는 자의 본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를 항복시키어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약속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을 향하여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며 그들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구덩이에라도 그들을 처박아 놓으셔서 그들을 정련시켜서 정금으로 만들어내시든지 아니면 세탁기에 넣어서 그들의 죄를 씻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는 지금 버팅겨봐야 너희만 손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매맞고 하나님 너희는 상처만 가득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장엔 그 아들이 나오죠. 이 아들은 상당히 완고하고 고집스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도 그와 같은 의지와 열심을 품으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아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질하시고 매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호세아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참 야곱과 비슷하다 생각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 생각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상당히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싸우고 또 내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들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아니면 매맞고 돌아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멀어진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강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